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를 항상 들을 때 사람들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참 동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과 비전,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의하고 맞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갖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꿈과 비전이 같은 방향, 자기도 그런 방향인 거예요. 혹은 그렇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꿈, 비전, 목표, 인생의 계획 이런 얘기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꿈, 비전은 너무 거창해 보이고 너무 초현실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데 꿈과 비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받는 학생이 있고 안 받는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노쇠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노인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말하면 받아들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바라보는 그 방향, 그 바라보는 방향에 맞고 그 일에 일치가 돼야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자기는 그와 상관이 없고 또 그런 걸 볼 필요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꿈과 비전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또 그러한 것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원리로 하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 꿈과 비전을 맞춰가는 사람이라도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꿈과 비전 그 자체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과 안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그 다음에 또 갈리는 것입니다. 아, 내 꿈이 중요하지 내 비전이 중요하지 여기에 더 올라간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 아유, 저는 그건 싫습니다. 그럼 그런 원리는 애초에 꿈과 비전을 가질까 말까를 고민했던 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아유, 싫습니다. 저는 내 꿈만 생각하기도 바쁩니다. 제 비전만 생각해도 벅찹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내 책임에 제 꿈과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더 높은 단계로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꿈, 내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올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마침내 한 번에 그게 되진 않지만 올라가고 또 그래서 더 올라가서 마침내 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한 25인승 뭐 그렇게 비행기를 조종한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래요.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제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100명. 기종이 커지는 거예요. 기종이 커지는 걸로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5인승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행기가 크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또 새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휴 저는 그냥 25인승 요거 괜찮습니다. 이미 익숙하고 새로 더 배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명 태우는 비행기에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또 공부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새로 다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또 새로운 승진인 거예요. 새로운 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비행기를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명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또 기회가 주어져요. 300명 인도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비행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항도 한정되어 있어요. 태우는 공항,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만 가야 되고 힘들고 또 기계는 얼마나 복잡한지 배울 게 많고 이거 뭐 100명 비행기와 300명 비행기 비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전 못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이게 딱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도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 또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형 비행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다 그걸 겪어본 사람. 그리고 대형 비행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 하여금 더 큰 일을 주십니다. 한 명 인도하다, 열 명 인도하다, 백 명 인도하다, 천 명 인도하다, 또 아주 쉬운 사람 인도했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 인도했다가, 더 힘든 사람을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에게 이거는 너무 가당치도 않는 얘기였어요.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지난날의 삶들을 주님께서 쭉 보시는 가운데 이제 그저 양만 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탁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기회인데 자기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가 그러면 그냥 막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냥 평범하게 바로의 아들로 살 사람이었으면 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리라. 이것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여기서 저항운동을 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또 한 사람 죽이고 또 한 사람 죽이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리라. 근데 그 자기의 꿈인 거예요. 꿈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결과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들통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꿈의 어떤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내 꿈은 양떼를 잘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아주 소망이 넘쳤지만 그러나 이제 하기 싫을 때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은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바로에게 이제 더 이상 볼 낯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 더 당당한 모습이고 싶었는데 자기는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또 한 것도 없고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양이나 치고 있었고 그러니 자기가 보기에 그런 어떤 수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장.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4장 10절. 그는 또 주님 앞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야약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별게 다 이유가 되고 있어요. 별게 다. 그가 바로의 아들로 자랐고 그가 바로의 아들 왕자로서 배울 모든 학식과 교육과 그 모든 문화를 깨달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유를 댈 게 없을까 하니까 말이라고 내가 지금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애국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었지만 애굽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람 사람들과 함께 이 거민들과 함께 미디안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지금 바로 하던 말들 애굽 사람의 말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입이 뻣뻣해 입이 굳어버렸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가 새로운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 입이 굳었어요. 입이 뻣뻣해요. 저 잘 말 못합니다. 일본어를 잘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어 하나도 못합니다. 독일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못합니다. 영어를 잘했다 하나도 못합니다. 안 쓰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자기 뜻으로. 그게 뜻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에게 이건 주어지지도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한 거예요. 해보려고 해서 실패하니까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지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그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면은 괜찮았는데 그는 또 세 번째 또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거부와 부인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부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뭔가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또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많이 안 다녔고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저런 온갖 이유를 다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수히 많은 우리가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에 더하여서 모세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의 모세. 우리가 서두에도 생각해봤지만 그는 십보라 부활하는 그 산모들의 그 신앙 속에서 그렇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자기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고 계속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누나는 또 그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따라갔고 또 그 유모로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꿈만 쫓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버렸던 것이지 그의 존재 자체는 그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비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부르심, 놀라운 부르심, 또 그것을 통해 이루게 될 새로운 삶, 그래서 구원해내는 삶,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실 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꿈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깨달음을 생각하기에는 그에 우리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저는 그걸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뭡니까? 양 치는 거예요. 양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입을 지었습니까? 누가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니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부르심이 얼마나 결정적인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그는 얼마나 연단되었고 훈련되었고 준비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자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에. 그런 면에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것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전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곳을 하면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벌써 있던 곳을 떠나야죠. 이동해야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야죠. 지금 양 데리고 그냥 유목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다시 도시로 가야죠. 바로의 고집을 꺾어야죠.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 삶,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보다 내 삶이 더 우월해. 그러니까 더 우월한 삶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삶으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2종 보통 면허를 이제 땄어요. 차가 작으니까 뭐 운전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1종을 따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차도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1종 보통을 따야 되겠다. 근데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이제 교회 차를 빌려서 아유 당연히 내가 2종 면허가 있으니까 1종 아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경찰관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떨어지는 저를 보면서 아저씨 자동차 운전하듯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트럭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듯이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오세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다음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또 일종 트럭을 연습해. 큰 걸 연습해야 돼. 에이, 안 하고 만다.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년이 흐르니까 자동으로 이제 일종 면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면허를 받고 해보니까 정말 달라요. 계속 운전을 해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교인들을 정말 싣고서 이제 제가 다닐 때가 됐는데 해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그만 차에서는 뭐 내 몸 여기 앞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 차가 기니까 저 뒤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야 되니까 뭐 커브도 이렇게 넓게 돌아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아 그래서 그때 떨어졌구나. 내 생각이 이 2종 승용차 요거밖에 안 되고 1종 대형 1종 그 트럭의 그 길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떨어졌구나. 내가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제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 떨어진 게 당연하죠. 떨어졌어야만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사고 났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에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편한 것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러면 안 되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정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아니 학생이 1학년 마치면 2학년 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가야 되는데 저는 1학년이 좋습니다. 졸업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람이 승진을 해야지 저는 승진 안 하겠습니다. 승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것에도 시간이 지나면 맡아야 되는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도 안 맡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책임도 거부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불러주신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 모든 과정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럼 안 맞게 되면 그 안 맞게 되는 걸로도 이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내 편한 거 포기해야 되고 내 안락한 거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신경 안 써서 좋았던 거 포기해야 되고 그럼 이게 다 손해지 않느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에 그냥 쓰여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속에 우리 자신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야 네가 이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할 때 모세가 원래 하고 싶었던 모세가 해왔던 바로 그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 무리를 인도해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양무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양을 잘 치르고 치고 싶었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었고 그러니까 단지 있던 곳에만 있지 않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비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원했던 거예요. 양들을 잘 먹이는 것. 그게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코가 막혀서 그가 애초에 약물에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애초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참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왔던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에 올 것이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내용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순한 꿈,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될 수 있을 때 그 꿈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럼 너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내가 걔네들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건 내 꿈이죠. 그걸 조금만 더 변형시키면 내가 애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러면 내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안 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맨날 놀러 다니고 그건 내 꿈이죠. 그거를 약간 바꿔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꿈이 항상 하나님의 꿈 안에서 약간씩 바뀌어집니다.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아름다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던 것을 아 그냥 그만두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해오던 것이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가.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 속에서 내 꿈, 내 목표 주저앉지, 그것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또 아예 꿈과 목표가 없는 그런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지도 마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이것이 정말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꿈을 하나님 꿈 안에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또 버리고 주님께 더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소원하고 바랬던 그 일들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일에,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우리들이 담대히 순종하여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귀한 일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한 잔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